여러분,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년에 한 해 동안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든지, 기도 응답을 받으셨든지, 아니면 주님과 더욱 친밀해졌다든지,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참 많으시지요? 예,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실래요? 정말 많으십니까? 예,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크게 감사의 박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성도님들의 봉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도 여러분 있죠? 물론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끼쳐준 다른 성도님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고마운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매주일 우리 주보는 물론이고 예배 전 앰프며 프로젝트며 우리 헌금 봉투까지 일일이 준비해 주시는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이게 이 시간만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나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마 교회 웹사이트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은 매주일 이렇게 설교하는 것까지 녹음을 해서 업데이트 하시면서 섬기는 우리 박 장로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 가질 겁니다. 예배 전에 경배와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석장로님, 매주일마다 우리 젊은이들이나 영어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 통역까지 해주시는 것도 고맙고, 매주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바치는 찬양대원들이 여러분 참 고맙지요. 금년도 우리가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매주일 식탁을 준비하시는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모든 여성부님들도 말할 수 없이 고맙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홈델 예배당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우리 교우들이 시간과 재능으로 또 물질로 많은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잔디도 깎고 눈도 치우고 또 고장난 것 수리한 것은 수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큰 수고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주일마다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하게 이 자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예배당에 이 아름다운 수리도 서 있고 절기에 맞추어서 이 본당 위화도 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미국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일 늦게까지 쓰레기통을 정리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이 설교 중이라도 목을 좀 축여가며 말씀 증거하라고 이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올려주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교역자와 직원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사례비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라 별로 안 고맙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성실하게 섬기는 것을 보면은 참 고맙죠, 여러분. 이렇게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의 모습으로 교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긴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서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봉사할 때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면은 안 됩니다. 만일 내가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는 우리는 절대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봉사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분에게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도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분의 노고를 알아주고 격려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수고한 성도들을 내가 칭찬하면 그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받지 못할까요? 그런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거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섬겼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섬겼느냐 하는 그 마음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성도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아무리 많은 칭찬을 해주어도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풍성한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수고를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안 알아준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면 성도들이 알아주던가요? 예? 여러분들이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심지어 목사도 안 알아주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서로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안 알아줍니다. 그러면은 섭섭하십니까, 여러분? 섭섭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린 사람이니까 섭섭합니다.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그러면은 그 생각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보면은 그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말고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볼 때에는 나는 꼭 그 수고를 알아주고 그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어떡할까요? 섭섭할까요? 여러분, 섭섭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토록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토록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시켜주신 것이 고마운 것이고 또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일을 해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칭찬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 여기 그만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노예가 성실히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주인이 노예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노예에게 시중을 들어준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서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충성해도 아무런 상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보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상급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금년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긴 모든 수고를 우리가 한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칭찬을 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의롭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둘, 이 갑과 을이라고 하십니다. 이 둘 사이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해주는 그것이 의입니다. 갑이 을에게 해주고 을이 갑에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기업가는 근로자가 성실히 일하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는 의로운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근로자가 그런데 아무리 사회에서 정의를 외치고 직장에서 참 성실히 일하지 않으면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정의를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의한 근로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근로자는 기업가에게 잘 대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를 잘 대우하는 기업가가 이 의로운 기업가가 되는 것이지요. 기업가가 자기가 큰 기업의 사장이라고 아무리 사회 봉사를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도 자기 회사의 근로자들을 잘 대우해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불의한 기업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해주는 그것이 의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의리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의리가 뭡니까? 여러분, 의리라는 말을 종종 쓰시지요. 제가 이 국어 표준 대사전을 찾아보게 되니까 거기에 의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설명이 나와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 소위 말하면 정도. 이것이 의리라는 거예요. 자, 의리가 이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정도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관계의 의,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을 해주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리와 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리와 비슷한 말 중에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믿음과 의리를 합쳐서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의리가 있으면은 저절로 신이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리가 있으면은 저절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리와 신의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개념이 잘 설명이 안 될 때가 있고 잘 안 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의와 비슷한 표현을 써서 이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리 있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의리라고 하는 말하고 신이라고 하는 말 중에는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께 더 잘 어울립니까? 신이가 잘 어울리죠. 왜 그럴까요? 이 의리라고 하면은 좀 이 세속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 조폭 생각도 좀 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신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잘 어울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신의가 있는 분이고 신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신의를 지키시는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배신이죠. 그럼 이 배신이 어떤 겁니까? 배신의 대표적인 모습은 은혜를 받고도 그 배신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배신의 반대인 신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주고 지켜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답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는 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때 반드시 은혜를 준 분에게 그분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끼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노고를 다 알아주시고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고 이게 하나님이 신의를 지키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여러분, 불의하지 않다는 것은 의롭다는 말씀 아닙니까? 의롭다는 뜻이지요. 뭘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긴 것,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이 모든 사랑 이것들을 다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노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상을 주시지요. 갚아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 되게 한다는 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데 어떤 사람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느냐고 하면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참음으로 주님을 섬긴 자들이 약속으로 기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노고를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약속한 대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노고에 대해서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상급을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상급을 주시고 내세에서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럼 반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벌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벌을 주십니다. 이거 오늘 우리 본문 9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사람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거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땅에서 좋은 열매를 내면 복을 받고 나쁜 것을 맺어서 땅을 망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땅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성도들도 주님을 잘 섬겨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은 구원입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저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땅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축복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받는 이 세상과 내세에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누리고 내 생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런 상급을 주신 겁니다. 이 생에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내 세에서도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복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생에서도 복을 주고 하시고 내세에서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은 이런 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꼭 구원은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잘 섬겨서 소망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길 바란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고 권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을 이르라고 하는 말씀은 한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함께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어떤 성도는 게으름을 피워, 이거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안 되느냐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우리가 해를 당하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면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멸망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다 같이 영적으로 한 식구 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꼭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낙오자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부지런함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소망에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죠. 두 번째는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종일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50년을 신앙생활했든 70년을 신앙생활했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면 전 그런 사람 봤어요. 다 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이 구원과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일을 맡아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충성이 다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2년차 징크스라고 하는 말 아시지요? 이 2년차 징크스라고 하는 말은 일을 맡은 첫 해는 잘하는데 두 번째 해는 잘못하는 것을 2년차 징크스라고 그럽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년차가 되면은 여러분 한 1년 동안의 경험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지식도 더 많아지고 분위기도 파악됐으니까 훨씬 더 잘하는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2년차가 되면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해보다도 2년차에 잘 못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2년차 징크스란 말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열심히 씻기 때문입니다. 첫 해는 잘했는데 새 직분 받아서 새 사명 받아서 마음에 열심히 생겼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2년이 되면은 감사한 마음도 줄어들고 불평도 생기고 열심도 식습니다. 그래서 2년 차에 오히려 일을 잘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식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첫 해는 처음이라서 긴장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2년째가 되면 자기가 1년 동안의 경험이 있다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교만해서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차에는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2년 차 징크스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2년 차만이 그렇겠습니까? 오래 사용할수록 더 그렇게 되기가 쉬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지 말고 끝까지 처음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실함, 똑같은 사랑으로, 어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구원의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갚아주세요. 여기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잔만, 냉수 한 잔만 줘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상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 물 주는 것만 하나님이 상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만 어떤 그 대접해 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섬긴 것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그게 우리가 상받을 일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다가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염소와 양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을, 양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놓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대접했으니까 천국에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적은 사람 하나를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라고 그러면서 천국으로 보내시잖아요.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냐?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섬긴 거 기억도 하지를 못합니다. 선행한 거 기억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뭐 심지어 자기가 선행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큼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마지막에 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헛수고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거기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열매 맺게 해주시지만은 적어도 섬긴 우리 하나하나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알맞은 적당한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면은 그것도 절대로 헛수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상급과 큰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 내에도 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잖아요. 또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억지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했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아시고 그 수고까지 다 아시고 반드시 상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을 세우고 봉사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몇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이 미개인들, 이 미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고생하는 거 정말 내가 바보짓 아니야?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헌신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청년이 나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만큼 정성스럽게 열심히 이렇게 사시면은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됐을 텐데, 돈도 벌고 좋을 터인데, 뭐 그렇게 그거 믿는다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젊은이가 그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더 큰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수고의 상을 주실 때에 저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더 큰 상을 받게 해주는 상이에요. 그게 어떤 상일까요? 더 큰 봉사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봉사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앞으로 더 큰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봉사해서 상을 받을 그 상이 나에게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는 그런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봉사를 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이 있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성경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성실하게 일한 그 종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성실한 종에게 상을 주면서 더 큰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더 크고 많은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더 크고 많은 일을 맡으면은 우리가 보통 더 중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직책과 직분을 맡는 것보다도 더 큰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거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의 선교사 중에 멀랜드 부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멀랜드 선교사 부부는 브라질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원주민들은 이 선교사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때는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많이 착취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백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이 거리감이 있고 그게 썩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어요. 백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멀랜드 부부가 헌신적으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원주민들을 치료해 주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백인이라고 부르던 그것을 이제는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멀랜드 부부는 열심히 계속 일하면서 인디언 말을 배웠대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그들의 말을 하면서 그들의 풍습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을 섬겼더니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백인 인디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교사가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어 주었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인디언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은 백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 멀랜드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대요. 백인이라고 부르다가,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부르다가, 백인 인디언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말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 받는 최고의 명예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세상과 교회에서 많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힘들기도 하고 봉사했는데 무슨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 뭐 날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이나 하고 오해나 하고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낙심됐던 그런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 신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우리 자신도 풍성한 상급을 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악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서 섬길 뿐이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일 하나도 없지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조금 수고한 것 가지고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상급까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장 내년에 보이는 상급이 임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큰 상급자 그 큰 상급을 주시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더 큰 영향력으로 세상과 성도를 섬기는 일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오니 우리들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상급과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 증거 아니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입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올라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까지 평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모에 접한 우리들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또한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떡반죽 그릇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행 계획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좋은 여행, 즐거운 여행, 치유하는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